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3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 3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려고 하면 신앙의 그 기본 몇몇 가지를 알면 신앙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본을 잘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온 마음으로 충성의 신앙을 하려고 하면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될 것 하면 신앙이 잘 안 되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제가 1981년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수 그 애야원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목사님과 신앙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여수의 야원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요. 그 유명한 손양은 목사님, 뭐 사랑의 원자탄, 아주 그 유명한 사랑의 그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그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그해 가을에 한 주간 집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야원교회 목사님 사택이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는데 마당에 단감나무 있고 한참 단감이 익을 때인데 오후에 나무 밑에 성경도 읽고 단감도 따먹고 그 집이 제가 그렇게 정이 들었고요. 새벽에 이제 제가 목사님 사택에서 예배당까지 한 2km쯤 되는데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타시고 저를 태워주셨는데 제가 안 타고 이제 조깅을 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매일 이제 시간마다 죄사함 받기를 원한 분들 손들 한 100여 명쯤 손을 들고 나와서 막 신앙에 집회를 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여수의 양원교회는 나 환자 중심의 교회였는데 어떤 분들은 나병이 너무 심하셔서 집회 장소 나오지 못하고 스피커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주 병이 심한 분들도 보니까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데 있겠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분들이 나병에 걸려서 사회에서 격리돼가지고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서스밤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이제 신앙으로 전부 이래 마음을 쏟고 일하는데 마음을 쏟아 일도 부지런히 하시고 그냥 이제 그분들의 사는 삶을 보면은 몸은 병이 들었지만 마음은 정말 천사같이 신선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오전 아침 식사하고 오전에 말씀을 전하고 저녁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곳의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 상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둘째 날부터 장로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저한테 자기 마음에 그동안 막 숨겨져 있는 신앙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입을 여신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은 이분이 나병이 걸리시기 전에 교회 예배당에서 바로 예배당 옆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그분 당신은 삶 전부를 하나님에 의해 살시려고 늘 예배당 화단도 정리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분이 이제 장로님 되시기 전에 젊으실 때인데 자기 집에 이렇게 뭐 화단 정리하려고는 꽹이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꽹이를 갖다가 잠깐 쓰면 되겠다 싶어서 늘 당신 가지고 쓰는 꽹이니까 그리고 교회에 가서 꽹이를 가지고 와서 화단도 정리하고 당신 일을 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꽹이를 교회에 갖다 줘야 하는데 멋지다가 집에 놔뒀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소문이 돌기를 교회 꽹이를 누워 훔쳐갔다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 당시 지금 장로님이 그 당시 집사님이신데 아 내가 이 교회 잘못한 교회 꽹이 훔친 도둑놈으로 몰리겠다 싶어서 얼른 꽹이를 그 집단소에 넣고 집단을 쌓아가지고 숨겨버렸어요. 근데 때때로 교회에 성도들 놀러 왔다가 집단 곁에만 오면은 막 가슴이 졸리는 거예요. 혹시 저게 드러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서 꽹이 훔친 도둑으로 몰리면 어떡하지? 아, 그 교회 꽹이요. 내가 우리 집에 좀 쓰려고 가져왔는데 안 갔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 누가 도둑으로 생각도 안 해. 당신 혼자지. 그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꽹이를 숨겨놓다가 집단 곁으로 사람 자고 불안해가 어느 날 밤에 아무도 몰래 땅을 파고 꽹이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20년, 30년이 지나가도록 마음 안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도둑질한 죄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그 죄가 마음 밑바닥에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도둑질한 죄 속에서 기물을 도둑질한 죄, 도둑질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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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막 꽹이 100개를 사다 주마 채서 그만큼도 씻어줬다면 100개나 사다 주고 싶고 그게 마음에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바닷가에서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몸에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뒤에 이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죠. 동네에서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이상하고 자기를 대하는 게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이 동네에 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 밤중에 도망을 가야 하는데 섬이니까 헤엄을 쳐 도망갈 수가 없어서 바닷가에 매놓은 어선 하나를 풀어가지고 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배를 저어가지고 도망을 왔는데 그 어선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인데 그걸 훔쳐가지고 이제 육지로 와서 아무나 놔두고 자기는 도망을 쳤는데 그게 막 20년, 30년이 지나도록 나무 배를 훔쳐온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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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도 그 죄는 절대 씻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몇 번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고 돌이키고 해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 배 주인이 배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나를 저주했을까? 얼마나 욕을 했을까? 얼마나 미워했을까? 하나님의 친욕을 했을까? 근데 너무너무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막 그런 죄 때문에 갈등을 했어.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나면은 그 죄가 아주 마음에 깊이 남아서 자기 마음에 떠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한 번은 LA에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 다 돌아갔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려고 나가는데 텅 빈 거기 의자에 제일 뒤에 한 40대 후반에 어떤 부인이 의자에 힘없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앉아 기대 앉아 있는 부인을 만났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깜짝 예, 안녕하세요. 내가 질문해서 신앙생활 만족하십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말하면, 목사님,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앙이 한눈에 딱 나타나지는 게 뭐냐면, 신앙이 이제 오늘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이 있는 거라요. 목사님, 나는 지쳤습니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성전 기물을 도둑질한 죄가 있습니다. 나는 어부의 그 가장 큰 재산인 배를 훔친 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죄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마음이 이 사람 마음 안에 오래오래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무리 그 문제를 풀려고 해도, 해결하려고 해도 풀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 부인은 자기가 산파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이제 뭐 한 달 된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9개월 된 아이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이를 죽였습니다. 목사님, 이런 죄는 용서, 이런 죄도 용서되겠습니까? 이제 사람들 마음에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허허허 웃으면서 신앙생활은 선하고 착하고 참 충성되고 목회도 잘하고 아니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 속에도 그 마음의 밑바닥에 탁 들어가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밝고 예수 믿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들이 있고 말 못할 죄가 있고 더러운 악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여수의 양원에 가서 몇몇 장로님들을 만나 뵀는데 그분들은 저희들 볼 때 천사 같은 삶을 삽니다. 장로님들이 지혜도 있으시고 정말 그 얼굴에도 선한 빛이 비치시고 삶 전부가 병이 더럽긴 하지만은 하나님 위에서만 사는 그런 삶들을 보면 제가 봐도 이분들은 참 신선해 보인다, 거룩해 보인다, 참 천사 같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정말 내가 참 부럽다, 본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 지나면서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귀해 보이고 하지만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분들 마음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죄가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야 같이 웃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한 번씩 기도를 하려고 하거나 어떤 일이 문득 그 죄가 생각날 때는 고통스러워야 하고 괴로워야 하고 마음이 아파야 하고 막 그 짓눌려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 가운데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내가 하는 신앙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 두 가지.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넘긴 바 되고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문제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문제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죄든지 눈처럼 이겨시고 거기서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복되고 감사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지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 내가 하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신앙 어때 내가 잘할 때도 있고 하늘 충성할 때도 있고 봉사할 때도 있지만 범죄할 때도 있고 거짓말을 잘못할 때도 있으니까 신앙이 어떨 때 볼 때는 막 천국 갈 것 같다가 어떨 때 볼 때는 지옥 갈 것 같고 어떨 때 우리 교회에서 나와 더 신앙 가진 사람이 있겠나 어떨 때 막 어렵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어떤 부분만 읽으면 모르는데 성경을 좀 읽으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신약 구약을 쭉 창세부터 차례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은 한 1800페이지쯤 되는데 약 제가 읽을 때 한 페이지를 읽는데 2분쯤 되면 성경 한 페이지를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신구약을 한 번 읽는데 그러니까 1800페이지, 3600분. 그러니까 3600분이면 한 시간이 60분이니까 한 60시간 하면 신구약을 한 번씩 읽게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에 10시간씩 쉬지 않고 읽으면 6일 만에 월화수목 금토할 동안에 신구약 성경을 한 번씩 읽게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는 뭐 아주 드물 때 한 번씩 그렇게 하고 그냥 하루에 한 30페이지씩 읽으면 두 달에 성경을 한 번 읽게 되고 하루에 20페이지씩이면 한 세 달에 성경을 한 번씩 읽기 때문에 잘 읽으면 1년에 한 6번 또 좀 덜 읽으면 1년에 한 4번 이렇게 성경을 읽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신구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쯤 읽어가니까 성경 전체의 윤곽을 파악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이러시구나. 제가 신구약 한 10번 정도 읽고 20번쯤 읽었을 때 성경이 놀랍게 내 마음을 끌어가시고 내가 성경 말씀에 끌려다니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이해하게 되면서 아 하나하나 이제 의문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린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범치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죄 안 범하신 분 한 분 계십니까? 아마 그분은 우주인이거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한 뒤로 그 후손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똑같이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죄가 막 쏟아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거짓이 일어나고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고 인간은 다 제가 뭐 미국 시카고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카고 교회에 액세서리 장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금목걸이를 이만큼을 가져왔어요. 목사님이 가져가서 목사님 교회 젊은 부인들 하나씩 주십시오. 근데 그게 금이 아니고 금 몇 끼를 한 거라 같더라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순금 목걸이를 많이 하고 중국 사람이 많이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순금 목걸이를 하는 분이 거의 없고 다 맥기 뭐 18금 그러는데 저는 막 그래서 아니 나 두고 왔는데 시카고 교회 목사님이 그걸 내 가방 안에 딱 넣어놨어요. 전 몰랐어요. 김포공항에 딱 내렸는데 세관 검열에서 걸렸어요. 완전히 박옥수 목사 검계의 밀수범이 된 거예요. 저도 막 굉장히 황당황했어요. 세관은 직원이 한 말이 아 이거 신고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신고를 안 했습니까? 제가 저도 막 얼마나 당황했는데 이거 순금이 아닙니다. 금이 아닙니다. 맥깁니다.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이만큼 되면 뭐 무지무지하게 비싸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린 잘 모릅니다.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혹시 칼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끌고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세관한테 칼을 하나 구해왔어요. 오더니 이거 끌고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끌고세요. 끌고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금은 아무리 끌고도 금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딱 끌고 보니까 뭐가 금방 껍데기만 맡기지 안에는 뭐 그 뭐 구린지 뭔지 뭐 딴 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내가 당신 목걸이 못 사줘 미안한데 한 짐 사왔어요. 근데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들 나눠줘 그랬을 거예요. 그 순금이었더라면 저는 뭐 신문에 나든지 교도소에 가든지 벌금을 내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순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거, 여러분이 선한 거, 여러분이 깨끗한 것은 맺기한 거예요. 순금 목걸이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의 거룩은 순금 거룩, 순수한 게 아니고 순금 목걸이는 아무리 칼로 끌고도 계속 금이 나와야 순금이지, 그죠? 반지도 그렇죠. 매끼한 거는 속은 구린데 센데 금으로 포장을 해 긁으면 금방 속에 쇠가 나고 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선이 진짜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악이 하나도 없는 선이 나오면 어떤 사람, 선 아무리 파도 아무리 뒤져도 선만 있어야지 악이 없어야 진짜 선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끼한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매끼한 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모르는 사람 속는 하나님 보실 때 너 그거 선한 것 같으면 선한 거 아니야. 너 그거 진실한 것 같으면 진실한 거 아니야. 너 그거 거룩한 것 같으면 거룩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눈에는 악으로 전부 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란 건 뭐냐면은 율법이란 건 율법에 십계명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전부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정성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주의를 지켰어. 난 안식일을 지켰어. 나는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막 안해서 쭉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전부 다 인간인데, 인간인데 다 죄를 범했는데도 그래도 자기는 선한 자 하나님하고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집을 재산을 팔아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나는 20년째 새벽 기도에 안 빠졌습니다. 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난 11조 하나도 안 떼먹고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선을 내세우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선이 아니고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선을 행한다. 나는 의를 행한다. 나는 진실하게 산다. 그렇게 인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걸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 양은 선한 율법과 차근차근히 지키다 보면 내가 율법을 범하고 어기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이게 가짜고 더럽고 죄인인 걸 발견해서 내가 참 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대구 파동에서 할 때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나오는 여학생 하나가 자기 친구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 여학생이 그날 어떻게 죄사함 받는 말, 죄사함을 받고 돌아갔어요. 그 여학생이 대구 시내 모 교회 학생의 부회장이었는데 며칠 후에 그 교회 학생의 회장인 남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그 남학생이 어땠냐면, 학생의 회장이니까, 학생의 회장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그 남학생이, 학생의 회장인 학생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밤에 자는데 어머니 깨우시더니 일어나라, 날 따라가자.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죽은 그 지점에 와 선임하고, 그 이제 뭐 불공을 드리고 뭐 하는 거 말고. 그 선임이 종이를 가지고 다 태워놓으라. 그래. 막 손이 뜨거울 때가 딱 태우고. 그리고 아버지 대진사로 가십시다. 아버지 대진사로 가십시다. 그러놨는데 제 어머니하고 스님하고 같이 대진사로 갔어요. 절로 갔어요. 그 불상 앞에 탁 절을 하는데, 나는 교회 단 학생 회장이니까 절을 해서 안 되잖아요. 그걸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전부 다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데, 머뭇머뭇 하다가 뭐 마음이 중요하지 외형이 중요하지 같이 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데 이 학생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꽉, 그전까지 진짜 선했는데 우상 앞에 절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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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그 학생이 그날 와서 자기가 참 선치 못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죄사함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충성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 섬겼어, 나는 금식 기도를 했어, 난 이렇게 헌금을 했어, 자기의 잘한 것이 마음에 가득 차, 그게 막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허무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다 이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내가 지옥을 갈 것 같대. 그러면 또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정확하게 신앙이 정리 안 된 사람은 어떤 신앙을 하냐면은, 내가 금식 기도했을 때 감사하게 주여 감사합니다, 죄가 또 생각할 때 막 죄송하고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힘이 없고 이제 막 그런 삶이 허무됐다가, 죄에서 막 고통스러워, 허무했다가, 고통스러웠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빴다가, 막, 그렇게 막 소용돌이 치는 그런 신앙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을 때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하나가 딱 있어요. 선한 것이 없고 악뿐이고 죄에 찌들리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 앞에 와서 은혜를 입는 사람 전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그 강도 만난 자,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가늠한 여자,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십자가의 강도, 세리, 사케오, 이런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고 복을 입는데, 나는 그 1회에 두 번씩 금식했습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충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뭘 했습니다. 잘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신약 성경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죄를 범하고 멸망을 받아 저주를 받을 사람인데, 사탄은 막 우리에게 막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굉장히 선한 사람을 만들어버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뭐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어느 날 새 오바를 샀대요. 그다 밤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거지가 앉았길래 새 오바를 벗어야 그 거지를 탁 덮어서 가만히 살까 막 도망쳐 왔대요. 그 이야기들은 너무 멋져 보이는 거라요. 난 새 오바가 없어 그러진 못하고 나도 막 그래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다가 제가 큰 돈 아니지만은 하여튼 비상용 돈은 항상 제가 바빠단 돈 하나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거지 있는데 탁 주고 막 또 달려왔어요. 그냥 도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달려왔다 했어. 그럼 막 그 걸어와도 되는데 누가 안 잡는데 막 그 바빠단 새 돈, 깨끗한 돈 갖다가 거지에게 탁 주고 막 달려왔어. 한참 뒤로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막 세월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 30년이 지나도 막 내 거지에게 돈 주고 막 달려왔다. 그 허무한 마음, 그 기쁜 마음. 참 많은 기독교인 가운데서 자기와 자는 그런 마음에 취해가지고 후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죄는 있잖아요. 왜냐면 죄가 있으면 멸망인데, 좀 허무한 그거 아무가 그게 나를 천국으로 못 보내요.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서 내가 선을 행했으니까, 내가 이랬으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저희 누님이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결혼하는데 배의 선장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 번은 그 선장님하고 나하고 신앙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장님이 자기는 하늘나라 간다고. 어떻게 가느냐?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요, 배에 내 침대는 아주, 그분 침대는 다른 사람 침대 배가 된대요. 왜 크냐면은 배가 이렇게 가는데 파도가 방향이 늘 다르대요. 이제 파도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서 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파도에 울리면 굴러다니다가 밤새도록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칠 때는 그쪽으로 머리를 두고 이렇게 방에 자야 이렇게 자지, 이렇게 굴러다니다 안 된다면서. 내가 그렇게 어렵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번 돈을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미쳤다고 드렸겠느냐? 그런데 내가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이제 그분들은 내가 잘한 것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한 것 가지고, 내가 정말 정직한 것 가지고, 교회에 충성한 것 가지고, 11조 낸 것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한 것 가지고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배소서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선을 행해서 행한 행위로 하늘나라 가는 일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 위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행함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믿다가 교도소에 가서 7년인가 복역을 한 사람.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분은 내가 하나님으로 7년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하늘나라 못 가겠느냐. 제가 그러면 목사님 하늘나라 내가 행한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께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근본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눈에 죄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가 죄인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을 좀 지켰다고 율법을 지금 완벽하게 지켜야 하는데 율법 좀 지켰다고 절대로 우리가 선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란 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십일조를 내고 내가 이렇게 금식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팔아 예배당을 짓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그것 보고 내가 하늘나라 갈 줄로 자기를 믿고 자기 의를 자기 행한 행위에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탐내지 말라는 이걸 어겼구나. 내 마음이 엄나는 마음이 왔네.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님을 소홀히 하고 내가 부모님 앞에 잘하지 못한 게 있네. 그런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자꾸 내가 율법에서 내가 율법을 어기고 범하고 그슬인 죄의 성품을 발견하고 내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 로마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제 여러분 이런 성경을 하나님 좀 막 따지고 싶죠. 내가 왜 선을 안 했어요? 내가 왜 선을 안 했어요? 막 따지고, 내가 이래 했는데, 이래 착한 일 했는데, 이래 착한 일 했는데, 이래 건데. 여러분, 그건 전부 다 아까 이게 맺기한 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볼 때 굉장히 큰 선이라, 하나님 볼 때 그건 선은 아닙니다. 그 맺기한 선입니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치우쳐,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내가 불쌍한 도우신 거 모른가 보지요. 하나님 못 보신가 보지요. 내가 죽어가는 사람 살린 거 못 보신가 보지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난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그래도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야, 니나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 가시더라. 그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고 하늘나라 가십니까? 하니까, 내가 왜 못 가냐? 어떻게 가십니까? 내 이야기 해보래. 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갔다고 하자. 하나님이 나에게 묻기를,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냐?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무슨 착한 일을 했노? 물으면 내가 하나님과 할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사변 때 정말 죽을 사람 많이 살렸어요. 우리 윗집에 점용이 형이라고 했었어요. 이분이 저희 고향 선산인데 서울에 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는 이제 6.25 사변이 터지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압록강까지 진격했다가 중공군에 의해서, 중국군에 의해서 막 다시 내려왔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인천 그 안에 있던 많은 이민군들이 보급이건, 그런데 동네에서 그 이민군들을 많이 잡고 경찰이 막 잡아가 죽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령이 형이 우리 집에 디딜 방아에서 디딜 우리 집에 와서 방아를 치었어, 그분들이, 가족들이. 근데 누가 신고를 해서 저 집에 이상한 청년이 있다. 경찰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 이리 내려와 하니까, 참 그분이 선산 사투리를 써야 하는데 서울서 살아오니까 서울 말을 썼어요. 아니요, 경상도 말 안 그렇거든. 아니라요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경상도 사투리엔 전부 다 경사라고 이북말로 그 구분이 못 되니까 이건 이민군인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죽죠. 제 아버지가 그걸 봤어요. 안방에 계시다 막 맨발 뛰어서, 야, 이 사람들아, 경찰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저 이 집에 살던 사람인데 그 저 이름이 점용이야. 뒤 이름이 점용, 뒤에 점이 있어. 그렇다고 점용이라 그래. 그런데 서울에 세탁소 일하다 이제 사변에 와서 왔는데 그 무슨 소리야? 이 집 식구야, 이 집 아들이야. 그래, 경찰을 쳐먹어서 막, 점령이 가고 막 뒤에 등에 점이 딱 가고, 그렇게 하니까 막 확실하거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 아버지 그 뒤부터 한 번씩 점령이 나 아니면 죽었어. 자주 그런 말씀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겠죠, 그죠? 점령이 나 아니면 죽었어, 그때. 저 식구들이 한 번만 저 식구들 말 안 들어. 내가 얘기 살렸어. 아버지는 그래. 죽을 사람 많이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큰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난 죽은 사람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난 하늘나라 간다. 제가 참 안담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지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제가 대구 파동에서 있을 때 형님이 일본 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에 와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위궤양이 너무 심해서 위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피를 토하시고 난 뒤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리겠는데 아버지 영혼이 어디 가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전까지 아버지는 하늘한테 큰 소리치셨는데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숨을 휴 쉬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지. 아버지는 당신 마음속에 하늘나라 갈 말 많은 게 있다고 생각해. 딱 추범 앞에 설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뭐 했다 선한 그 다 앞에서 죽음 앞에 다 무너져버려요. 저희 아버지는 형제가 아니 형제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맞으시고 일본의 히로시마에 우리 아버지는 제자 돌림인데 아버지는 어들떡자를 가지시고 이름을 가지셨고 그 다음에 그 일본인 동생 대신 삼촌은 근재근 삼촌이 있고 다음에 재수, 재호, 그래서 쭉 이제 있었는데, 일본 전쟁에 삼촌 두 분이 돌아가시고, 6.25 전쟁에 삼촌 한 분이, 우리 가정에 세 분이 전쟁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마지막으로 아버지하고 일본의 재건이 삼촌하고 두 분이 끝까지 살아 계셨습니다. 일본의 저희 삼촌은 일본 창가학회 남묘호랑계교를 저하고 신앙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다 이제 작은아버지가 93 되셨을 때 작은아버지가 암이 걸려 후두암이 걸리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거 수술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작은아버지 난 수술 안 할란다. 의사가 그 후두암이 목을 눌러 기도를 막아가지고 기도가 이제 이쑤시개 하나 들어갈 것밖에 안 됐는데 기도 막히면 죽습니다. 가다가 죽을는지 모릅니다. 난 가다가 죽더라도 수술하면 그냥 죽을란다. 내가 이제 뭐 얼마나 산다고 늙었는데 수술 안 하겠다. 고집을 안 하셨어요. 집에 오셔서 1년쯤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작은아버지 1년 동안 늘 죽음을 생각하셨어요. 난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그 남묘호랑계교 그게 작은아버지 막 소망이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남묘호랑계교가 나를 살려줄 것 같지 못한 거예요. 아침마다 간절히 남묘호랑계교 하던 마음이 점점 힘을 잃고 남묘호랑계교 어느 날 작은아버지가 그걸 그만뒀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남명원한 개가 진짜 내 마음에 나를 좋은 하늘나로 인도할 수 있게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내가 뭐 십일조하고 내가 뭐 교회 봉사하고 지금은 자신은 딱 죽음 앞에 서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제가 복음을 전 늘 가서 책 가져오면 저희 사촌 동생들 볼 거 저는 딱 감소해. 내가 봐야겠다 가지고 침대 밑에 집어넣고 아들도 못 보게 예수 못 믿게 하고 남매 호랑개 좀 믿게 하려고.
어느 날 작은 아버지 죽음 앞에 섰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 엎드려서 침대 밑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 거기서 죄사함. 그것도 남의 비밀. 이게 뭐야? 일본말로 들친 책을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그걸 꺼내서 막 읽기 시작하셨어요. 작은아버지 그 이야기 안 하시고 작은어머니가 그 이야기 하셨어요. 몇 날 며칠 몇 날 며칠 읽더니 어느 날 작은아버지 막 우시더라고요. 이게 진리다. 조카 말이 맞다. 우리 조카가 진짜 이게 진리다. 그날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력이 들어가거나 내가 행위를 했거나 대가가 들어간 건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100% 값없이 죄 사함 받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이 시계를 선물 받아 한 20년 동안 지금 차고 다니는데요. 이 시계가 한 100만 원은 갈 거예요. 근데 이 시계가 100만 원짜리인데 이거 한 1,000원만 주고 사가라고 하면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를, 값을 일부라도, 1원이라도 내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건 내가 잘한 것이 없이, 노력한 것이 없이, 대가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순수한 100% 값 없이, 행위 없이, 노력도 안 하고, 수고한 것도 없고, 대가 없이 받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로 되어지는 건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내가 자꾸 잘한 걸 가져와서 받으려니까. 알겠습니까? 내가 십일조 낸 거, 금식 기도한 거, 예배당 지은 거, 그리고 봉사한 거, 새벽 기도 나간 거 이런 잘한 걸 가져와. 그거는 내 행위를 잘한 걸 가지고 나가면 절대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나 행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죄인의 몸으로 해서 죄뿐입니다. 그렇죠?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아니요 목사님 저 선한 일 했어요. 저 누구 도왔어요. 너희 저 이런 착한 일 했어요. 나한테 따지면 하나님께 따지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쳤는데 맞아요? 나중에 하늘나라가 하는 거 많이 따져요. 나 선한 일 했는데 왜 안 했다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몇 개 한 거야 하신다. 그렇죠? 속에 미운 마음과 악한 마음이 더러운 죄 가득 있으면서 그 이제 좀 가려보려고 몇 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의 모든 선한 것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죄악뿐이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돼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은혜 베푸지 않으면 난 멸망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율법사는 내가 무슨 선을 행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하미니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쓸수록 얻는 것은 내가 죄인이거나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잘해서 하나님을 됐다 할 만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에게 물었어.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읽느냐? 선을 하면 하나를 갈 수 있다고 읽느냐? 틀렸다. 율법이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보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걸 깨닫고 나는 더러우니까 율법으로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선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인데 성경을 깊이 모르니까 한쪽만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율법을 어기고 범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람은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자,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니터에 나오는 데 보입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는 율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잘못 예수님하고 율법을 다 섞어버리니까 신앙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십계명을 지켰다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나아갈 때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내가 잘한 걸 갖나 이만큼 잘했으니 그런 기대를 가지면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은혜 입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가 드러나서 가늠한 여자나 아니면 정말 그 십자가의 강도나 다음에 또 강도 만난 자나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어떻게 은혜 입는 과정에 대해 성경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하고 선한 것, 여러분의 십계명이 잘한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아시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런 설교 들으면 되게 섭섭하겠지만 난 그래도 십계명을 지켰는데 나는 선한 일을 했는데 난 헌금을 했는데 정말 금식기도에 그가 허무한 마음 있죠.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을 행한 자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 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만 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의 하신 것 쪽으로 마음을 가다듬어서 예수님의 하신 걸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복되게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